오늘은 룻기 1장 22절에서요, 2장 4절까지 제가 먼저 한절 읽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한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입니다.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함께요.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거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룻과 나오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룻과 나오미의 선택이 아니네.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었죠. 그두 여인, 모압 여인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룻과 나오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여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인데요, 은혜. 예,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룻과 나오미가 돌아올 무렵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고 이제 이삭 줍기 하러 가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 관한 내용을 오늘 조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은혜라는 말 뜻은 사실 그대로 하자면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선물을 은혜로 이해하면 좋죠. 선물은 값을 지불하고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선물과 은혜는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는데 죄송합니다.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안산에서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어떤 전철역 앞에 있었냐면, 한대암역이라고 있습니다. 안산에 가면. 한대역이 아니고, 한대암역이에요. 근데, 역 앞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예배당이 있다 보니까, 걸인들이 이제 자주 와요. 한 번은 이제 어떤 걸인이 왔는데, 저도 이제 상당히 어렵게 살던 시기고, 제가 이제 그때 사례비 15만 원씩 받고 지내던 때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해가지고 살고 있던 때인데, 걸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가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줬냐면 500원을 줬어요. 제가 그냥 보낼 수는 없고 해서. 남자였는데, 500원을 딱 봤더니, 저를 한번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돈이라고 주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상당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그돈 집어 던지고 욕이라도 한 마리 하고 갈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나를 탁 이렇게 돈하고 한번 쳐다보더니 아주 그 감사한 표정이 아니라 그 똥밟은 표정으로 그렇게 이제 가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거지가 아니구나. 배부른 사람이구나. 마음이 배부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제 아내랑 딸이랑 목욕탕을 가고 저 혼자 있는데, 또 이제 거린이 한 번, 한 사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 사람, 처음에 왔던 사람은 밥을 준다고 그러니까 밥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자꾸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500원을 줬던 건데, 그래 갔고. 두 번째 사람은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뭐 좀 먹을 것 좀 있습니까? 이래요. 근데 마침 이제 저랑 제 아내랑 딸이랑 그 식은 밥을 비벼 먹고 남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배가 고픕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이제 그 예배당 부엌 쪽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꼬랑내라고 하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야, 진짜 그런 냄새 처음 맡아봤네. 금방 그 냄새가 온 그 부엌을 다 메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식은 밥을 줬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진짜 배고픈 사람이구나. 진짜 이 거린이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요. 그 사람이 그걸 다 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 마음에서 뭐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이. 그죠? 막 긍휼이 막 없던 긍휼까지 막 밑바닥에 있던 것까지 다 올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사람한테 뭘 더 줘서 보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하나 기억이 확실하게 나는 거는, 제가 그 사람에게 막 줄 수만 있다면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 기억이 이제 나거든요. 제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모압 지방을 떠나서 모압의 좋은 환경, 다시 결혼하면 얼마든지 재혼해서 젊은 남편을 만나서 애를 낳고, 또 자기의 고향 땅이니까 살기도 적응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버리고 나이든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고 온 이 룻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이제 베들레헴을 버리고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을 잃고 자식 둘을 잃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아보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막 부어주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부어주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하다. 이게 참 이 글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게 한계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51장이 아니고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참 사람의 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든지 그 길, 뭐 서울로 가느냐, 뭐 안산으로 가느냐, 그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이게요, 참 감사한 그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 엉뚱한 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곰곰이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좀 있었죠? 저만 그랬구나. 그래서 참 그 우리가 과거에 그 엉뚱하게 걸었던 그 많은 길들, 곁길로 갔던 거, 또 우리가 몸으로는 가지 않았어도 마음과 생각으로 그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길들로 갔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바로 그 세상 말로 아작을 안 내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부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는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먼저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애정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의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세상은 특정한 사람만 아니잖아요. 거기서 세상은 이제 이 모든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미 나타내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그 마음의 깊은 동기를 보시고 살피십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그 예화를 들고 뭐 하는데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3 때 전라도 목포에 있었습니다.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동네 분들이, 어른들이 겨울에 이제 할 일이 없으면 모이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사랑방에 모이셔가지고 화토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용돈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뭐 일주일 용돈 이렇게 계획성 있게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엄마 치맛자락 잡고 엄마 이제 이럴 때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화투를 치러 가시면 따라가요. 용돈 받으려고. 가가지고 그 이제 눈치가 좀 있으면 그 어머니가 땄을 때 엄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치가 없으니까 막 잃었을 때 엄마 이러면 이제 막 혼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근데 그 엄마 옆에서 용돈 받으려고 앉아 있다 보니까 화투를 다 배워버렸어요. 그때 모든 것이 얼마나 잘 학습되는 시기입니까? 다 배워버렸어. 근데 이제 겨울에 방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TV도 뭐 24시간 나올 때가 아니고, 그 오후에만 나오고 이럴 때잖아요. 저녁에 5시 반인가? 그때부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목포에 유달산 중턱에 가면 연무정이라고 활 쏘는 데가 있는데, 국궁. 그 건물 관리를 우리 동네 형이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거기를 놀러 갔어요. 근데 그 형이 화이트 구경을 쭉 시켜주고 나더니 이제 심심하다고 이제 둘러 앉았다가, 야, 우리 그 심심풀이 하토나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하토 칠줄 알아. 그래서 그 화토라는 걸 했어요. 와, 근데 그게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마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심심풀이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고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왔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공부는 안 하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냐 하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얼른 들어와갖고 이제 자는 척하고 있는데, 딱 자려고 눈을 감으니까, 눈 감으면 내 마음에 찬송이 있네. 근데 그때는 찬송이 있는 게 아니라 화토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막또 화토 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 가냐 오늘 안 가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던 게 처음에 심심풀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기하자. 그래갖고 내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얼마빵 하자 이제 이래가지고 점점 이제 발전을 하더라고. 근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노름을 잘하진 못했는 것 같아. 자꾸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타내야 되는데. 그 용돈 뭐 조금 더잘안 주시는 분인데 무슨 그 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착하다고 소문 났었는데 그때 딱제 본색이 나오더라고. 엄마, 그 문제집 사야 되니까 돈좀 주세요. 속은 노름하려고 그러는데 입은 그 문제집 사려고. 부모님들은 또 자식이 공부한다는데 돈안줄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을 아끼시는 분이 저를 돈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500원을 받았으면 뭐 이제 200원짜리, 300원짜리 하나 또안살 수는 없으니까 사고 나머지로 그 노름을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방학 내내 노름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방학이 마치고 학교를 갔는데 그때 중3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반 애들이 저보고, 야, 너 방학 내내 하토 쳤다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애들이 그걸 알 리가 없는데, 왜냐면 방학 동안에 만난 적이 없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래서 애들이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하더라고. 야, 누가 그러던데? 뭐, 몇 반에 그 비호가 그러더라? 그 이름도 안 잊어먹어. 이름이 박비호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저희 옆 동네 친구인데. 그 녀석 방학 동안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야, 비호야, 네가 우리 반 애들한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응? 야,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해? 아니, 내가 방학 때 너네 집에 몇번 놀러 갔거든. 근데 갈 때마다 네가 없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랬더니, 옛날 집은 왜 집이 있고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잖아요. 이제 대문 앞에서 성수야, 성수야 이제 하니까 제 어머니가 추우니까 방에 누워 있다가 누구냐? 성수 친구입니다. 그러면 성수 활터에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겨울에 휑휑 바람이 분데 저방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떻게 들렸냐면 활터는 생각도 못 하고 성수 하토 치러 갔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활터에 갔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화토치러 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진짜로 들린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학교 가가지고 성수 방학 내내 몇번 갔더니 갈 때마다 화토치러 가고 없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임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엄마가 내가 화토치러 갔던 걸알 리가 없는데 해서 이제 제 어머니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아니 방학 때네 친구가 몇번 왔길래 활터 갔다고 내가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 친구하고 어머니하고 이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지. 그래갖고 막 제가 그 친구한테 망벌하게 했거든요. 야, 임마, 우리 엄마는 활터 같다 그랬는데, 응? 네가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그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막 했더니, 아, 미안하다, 막 이러더라고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잖아요. 사람을. 마음의 깊은 동기나 진실을 가리고 사람을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 말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룻과 나오미를 보셨을 때그 룻의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정말 그 모압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의 선을 긋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러 온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뭐가 막 끌어오른다고요? 긍휼과 은혜가 막 끌어오른단 말입니다.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막 자식한테 막뭘 해주고 싶듯이 제가 이제 지나간 주에 그 저희 부모님 뵙고 왔는데 저는 이제 가면 좀 빈손으로 가거든요. 못했죠. 뭐라도 좀 사가야 되는데 제 아내랑 같이 갈 때는 아내가 뭐도 챙기고 해서 가는데 그 확실히 남자들이 좀 그런데 좀 두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빈손으로 가는데 올때 되면 어머니가 이것도 싸주시고 저것도 싸주시고 막 그렇게 싸줘요. 그렇게 물막 주고 싶으신가 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딸들한테는 잘안 줘. 그 아들한테 그렇게 잘 챙겨주시더라고. 자매님들이 많은데 섭섭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고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살피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누구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죠. 이디오피아에서 에루살렘까지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 갈증으로 이디오피아에서 에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인들만 만나서 마음의 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도 뭘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읽고 있었죠. 모르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볼때또 뭐가 막 돌아요, 마음에? 긍휼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바쁜 와중인데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너 광야로 가라. 이해가 안 가죠, 빌립이. 근데 광야로 갔을 때 세상에 마차 행렬이 지나가는데 한 마차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그 내시가 피곤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성경을 소리나게 읽고 있었다는 거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갈망하고 갈증이 있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거기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전도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이디오피아는 상당히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그 기독교 역사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세 번이나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이방인이 초대하면 안 갈까 봐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관념을 세 번의 환상을 통해 깨뜨리시면서 반드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이디오피아 내시와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긍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1장 22절에서 2장 4절까지를 보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이 보리 수확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시기도 적절했죠. 그 과부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과하고 과부하고 나그네는 추수하고 떨어진 거나 과일 나무에 남아 있는 거는 먹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주우러 그 룻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자, 룻이 3절,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여기서 이제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 이게 참 상당히 우리 마음에 이게 와닿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기록되기는 우연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읽을 때 필연으로 읽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께서 룻을 돌아보셔가지고 이렇게 섭리하신 거야. 우리는 필연이라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히 필연으로 받아들여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 우연히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잠언 5장 21절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잠언 15장 3절,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동기, 또 우리가 어떤 걸음으로 걷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살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이 우연이지만 필연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긍휼과 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보아스라 이렇게 만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우리가 걷고 있는 걸음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악한 걸음이라면 뭐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생각할 거는 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오게 되기를 바라시고 마침 하고 준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이 룻과 같이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걷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우연히 간 것 같지만 마침 보아스를 준비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두가 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을 보시면 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 그러니까 개역성경에는 왜 하나님에게 내 사정이 숨겨졌는가? 왜 하나님 지금 내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도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곧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바라는 자들은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신다면 현재 형편이나 어떤 사정 때문에 왜 하나님이 꼭 모르시는 것처럼 돌아보시지 않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를 준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